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24년도도 절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의 머릿기사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에서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각한 국가 위기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160년 전통의 세계 최대 분유회사가 주력 상품을 노인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거세를 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피자와 함께 시원하게 들이키는 콜라가 매우면 어떤 맛이 날까요? 미국에선 지금 매운 식음료가 인기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화제 소식 해시태그 시간에 살펴봅니다. 또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번 주 주제는 미국 대선의 변수, 아시아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7회가 방송되고요.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만든 신문왕 조셉 퓰리처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네슬레 노인식.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이자 조제 분유 회사인 네슬레의 마크 슈나이더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식이 주요 우선순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슈나이더 회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 연령대의 특정 영양 요구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 연령대 인구의 체중 유지와 근육량 보존, 미량 영양소 결핍 방지, 혈당 수치 조절 등 고령 인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네슬레, 단원 같은 거대 식품 기업들은 식료품에서 벗어나 특수 영양, 반려동물, 커피와 같은 고성장 분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습니다. 지난해 네슬레 수익 가운데 분유는 15%, 성인 및 의료 영양 관련 제품 판매 수익은 30%를 차지했는데요. 경쟁사인 프랑스 회사 다논의 수익 20%보다 높았습니다. 다논은 분유 제품이 회사 수익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슈나이더 회장은 이 회사를 대표하는 영유와 영양 분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구 통계학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년층과 노년층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회장은 고령화 인구에게 영양 제품을 제공하는 기회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요.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 라인을 언급했습니다. 이 치료제 사용자들의 식욕 감소가 근육 유지를 어렵게 함에 따라 고단백, 고섬유질 식사인 Vital Pursuit를 출시했다는 말입니다. JP모건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 GLP-1 사용자가 2030년까지 3천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슈나이더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또 다른 기회로 반려동물 산업을 꼽았는데요. 반려동물이 점점 더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상품이 판매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사의 고양이 관련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동 성범죄 물리적 거세. 미국 내 50개 주 중 남부 루이지애나주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 즉 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주도의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판사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근친상간, 성추행 등 특정 가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과 별도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현재 공화당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둔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시행 시점은 올해 8월 1일부터인데요. 이날 이후 벌어진 아동 성범죄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루이지애나주 교도소 내 아동 성범죄자 2,200여 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인 레지나 베로 주상원 의원은 이 거세법이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처벌은 사례별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해서 처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범죄자는 출소 후 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며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 후 출두하지 않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안의 문구에 따라 불응 혐의로 기소돼서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가 해당 범죄자가 시술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의 화학적 거세법은 2008년부터 시행돼 왔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리적 및 화학적 거세법 모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며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의원은 한 번의 범죄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로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에게 한 번의 성범죄는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성범죄도 아동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위시. 스위시라는 말은 단맛을 뜻하는 스윗과 매운맛을 뜻하는 스파이시 두 단어가 섞인 신조어입니다. CNN 방송은 올여름 미국인들이 더위뿐만 아니라 스위시한 식음료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이 점점 더 과감하고 매운맛을 찾고 있고 식음료 시장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서카나의 셀리 라이언스 와이엇 고문에 따르면 매운맛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칩, 팝콘, 버거, 아이스크림, 냉동 피자, 술, 스타벅스 음료, 코카콜라 등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가 매운맛과 스위시한 맛 혹은 강렬한 매운맛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세대가 매운맛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신 자료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의 11%가 강렬하고 예상치 못한 맛을 즐기며 이는 2019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18세에서 34세 연령층의 11%도 강렬하고 예상치 못한 맛을 즐기며 이는 2019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매운맛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미국의 인구가 더 다양해지고 전 세계적인 음식 재료와 요리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촉진되고 있습니다. 네슬레 USA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에 매운 꿀맛을 끼얹은 핫 허니 크루아상 크러스트 피자, 스타우퍼의 매운맛 멕시칸 칩에 치즈를 끼얹은 스파이시 나초 맥 등 최근 혁신적인 매운맛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월에 새로운 고정 소다 맛인 코카콜라 스파이스들을 출시했고 스타벅스는 4월 스파이시 과일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피지오의 플레이밍 핫 제품은 2023년 북미 소비자들이 4억 회 구매했는데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매운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정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3일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2일에 회담을 열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또 성과도 함께 정리해볼까요?
네,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민우로 방위상이 만났습니다.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미한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군사훈련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군사훈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미한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군사훈련 이 프리덤 엣지를 올해 여름에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훈련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년간 훈련 계획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예, 또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도상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고요. 고위급 협의와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교류 협력을 포함한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연내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별도로 3국 장관이 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그 진전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3국 장관의 공동성명에는 이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가동 등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에 이룬 진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또 각국 입장을 확인한 것 같네요.
네, 미한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불법 환적, 북러 간의 무기 거래를 규탄했고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걸 경고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중단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국하고 미국 국방장관 따로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한다고 규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신 장관은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유엔사의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 간 회담은 어떤가요?
네, 전날인 1일에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의 소통 방안을 논의하고 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안전보장을 위해서 실무급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했고요.
네.
예, 한국과 일본은 2018년에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주장으로 인해서 일명 초계기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네.
예, 당시 한국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오스틴 장관은 한일 두 나라가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서 두 나라의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4일자 기사인데요. 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놓은 내용인데요. 또 강한 어조를 비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이 3일 브리핑에서 이 북한의 오물풍선 행동을 역겨운 전술이며 유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역겨운 전술이고 무책임하며 유치하다고 말하겠다면서 북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풍선에 쓰레기를 매달아서 이웃나라로 보내는 모든 나라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언제 또 얼마나 보냈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 260여 개를 그리고 2일에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글로벌 임팩트 포럼 대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북한, 이란, 중국 등의 러시아 지원을 비판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했다면서 중국이 일부 지원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이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 동맹과 파트너 간의 대화가 늘어났으며 세상이 복잡해졌을 때 이 동맹과 파트너 관계의 가치는 더 부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날 토론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도 참석했다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을 직면한 위협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 잠재적인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들을 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과 대량살상 테러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AI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가치에 기반해서 국제기구와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5일자 기사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미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인터뷰했는데요.
네.
예, 4일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타임은 북한의 핵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지 않느냐 질문을 던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예전과 동일하게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것이 더 위협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북한은 해결해야 하는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담 등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냉소적인 평가를 받았던 일들을 해냈다고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GDP의 3%를 국방에 투자하고 한국과 화해할 거라는 자신의 예측이 실현됐고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그리고 영국, 호주와의 오커스 협정 그런가 하면 일본과 필리핀 간의 공해, 해양, 영토 보존에 관한 국제 규범을 확립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강력한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언급도 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 및 협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시 주석이 현 상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또 타이완 방어를 위해서 미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재선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또 반도체 산업을 되찾기 위해서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해서 민간 부문 투자로 8,65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을 해낸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네. 자, 기사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6일자인데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서 한국 공군과 함께 실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탄 투하 훈련이 7년 만이라는데요. 내용 정리해보죠.
네. 지난 5일에 한반도에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한국 공군과 함께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도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네.
네, 미칠 공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B-1B 랜서가 한국 필승 사격장에서 한국 공군의 F-15K와 함께 실탄 및 근접 공중 지원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번 훈련에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한 대와 한국 공군 F-15K 두 대가 참여했고요. 500파운드의 합동 직격탄 GBU-38 실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네.
이 훈련은 미한 동맹의 연합 근접 항공 지원 및 정밀 타격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훈련의 목적이 뭔가요?
네,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의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확장 억지력을 과시하는 기회였습니다. 미칠 공군사령관인 데이빗 아이버슨 중장은 이번 훈련이 연합군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또 B-1B 전략폭격기는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네, 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린다고 했는데요. B-1B 전략폭격기 주요 특징이 뭔가요?
네, B-1B는 미 공군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중에서 가장 많은 유도, 비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장거리 운항과 기동성이 뛰어나고 생존 역량이 향상된 다목적 무기 시스템입니다.
네.
네, 최대 속도가 마하 1.25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를 운용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폭탄과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 이번 훈련 어떻게 평가내리고 있나요?
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로 역임한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사의 최고 수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훈련은 김정은에게 한미연합공군이 북한 내 모든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1B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합동 직격탄이 매우 강력한 무기고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네,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의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김정은에게 대남 공격이 현명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시간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코너인데요. 올해 대선의 쟁점과 유권자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이번 주는 아시안 유권자와 젊은 층 유권자가 주제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사안이 주요 쟁점이고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이슈를 매주 살펴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여러분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미국의 선택 2024 첫 시간의 주제를 만나보시죠.
아시아 유권자가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 있는 차이나타운.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엔 다양한 아시아 식재료와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식당이 즐비해 있죠.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투표권을 가진 아시아 유권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4년 전인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대결했을 때보다 2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애리조나주와 조지아, 네바다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는 바로 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대선의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 단체의 크리스틴 첸 씨의 설명입니다.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being won by thin margins.
선거 승패가 근소한 차이로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표라도 더 필요한 대선 후보들 선거 본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아시아계 유권자 가운데 21% 이상이 처음으로 투표한 유권자였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To me, I'm looking for a good energy of the president.
저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대통령을 원해요. 주변 참모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이 먼저 좋은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선 두 명의 대선 후보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나이가 든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To me, it doesn't matter with the age as long as they could do the work and they could get the to help.
저는 나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과 좋은 일자리, 좋은 사업 기회를 얻고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I like to see more younger people. In power because they have more time.
저는 좀 더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젊은 사람에겐 시간이 더 많고 기력도 더 있고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시아계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뭘까요? 작년 말 AP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경제와 외교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it's more the immigration because I've seen a lot of the
저는 캄보디아로 추방되는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고요.
Healthcare, issues on healthcare, immigration. Very important for me.
저는 보건과 이민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표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거가 혼란스럽지 않고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당 후보들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거운동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요?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곳곳에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보이는 에너지는 대단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주요 정당의 후보들입니다. 앞서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들도 대선 후보들의 나이를 언급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선 고령의 후보들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는 모습인데요. 최근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유권자의 3분의 2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보들을 바꾸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를 지지할까요? 낙태권에 관해 우려하는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abortion is important to me, abortion care.
저는 낙태 문제가 중요해요. 낙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1월 바로 이 낙태권과 더불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문제가 주민투표에 붙여지는데요.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Youth voters have a real opportunity to shape the electoral landscape here in Florida.
젊은 유권자들은 플로리다주의 선거 지형을 바꿀 실질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낙태권과 기호용 마리화나는 젊은 유권자들의 신념에 있어 중요한 문제예요.
젊은 유권자들 가운데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Right now for 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continued support for Israel.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볼까요? 어떤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까요?
I've tried to have conversations with people who don't like Trump, and they're like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트럼프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야.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Yeah, there's never any open discussion.
네, 맞아요. 공개적인 토론이 전혀 벌어지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선 소수 인종과 젊은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사람이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지요. 위스콘신주에 사는 이 젊은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모습이 좋아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a ton of corruption.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요? 지난 3월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4년 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24%포인트 차이로 더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다면 올해 대선에서는 누가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 첫 시간으로 아시아계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7번째 얘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로큰롤 음악은 195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음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로큰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큰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1950년대보다 1960년대 로큰롤을 더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로큰롤 노래 가사가 특히 불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 로큰롤이 너무 선정적이라며 불만을 표현했지만 음악가들에게는 노래 가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밥 딜런은 가사가 없으면 음악도 없다고 할 만큼 노랫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밥 딜런은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사회 저항적인 내용을 담은 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밥 딜런은 베트남 전쟁이 폭력적인 문제로 제기되기 전에 이미 반전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즉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곡이 1970년대 밥 딜런이 만든 대표적인 반전 노래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 저항적인 노래와 함께 로큰롤 음악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은 미국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그룹은 영국 리버풀 출신의 로큰롤 가수 4명으로 구성된 비틀즈였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곡은 이 영국 록밴드의 I want to hold your hand, 즉 내 손을 잡고 싶어였습니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만든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은 1963년 말 미국에서 발매됐고 선보인 지 5주 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비틀즈의 노래를 포함한 1960년대 노래는 더욱 혁명적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곡들은 항상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약과 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 대중 사이에는 Do your own thing, 즉 네 멋대로 해라 라는 표현이 일반화됐습니다. 죄책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1969년 미국 젊은이 50만 명이 우드스톡 음악 축제에서 Did their own thing, 즉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즐겼습니다. 젊은이들은 뉴욕주의 한 농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미 핸드릭스와 존 바에즈의 음악을 즐겼고 더 후와 제퍼슨 에어플레인 같은 그룹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드스톡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항하는 젊은이들의 반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히피라고 불렀습니다. 히피족들은 미국에 더 많은 사랑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67년 1월 시인 앨런 긴즈버그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에서 히피족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 젊은이가 스스로를 히피족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만여 명이 히피족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엘렌 긴즈버그 시인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히피족 집회를 주도했던 또 다른 한 명은 전직 대학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티머티 리어리 박사였습니다. 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사용됐던 마약 가운데 하나는 LSD였습니다. 이 LSD는 인간의 뇌가 이상하고 다채로운 어떤 이미지를 보게 만드는 환각제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LSD가 미국인의 삶을 위협한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티머시 리어리 박사는 LSD 같은 환각성 약물이 정신의학적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어리 박사는 turn on, tune in, drop out, 즉 흥분하라, 함께하라, 이탈하라 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집회에 모인 히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 말은 곧 마약을 복용하고 함께 환각 상태에 도달한 다음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빠져나오라는 의미였습니다. 1부에서는 비틀즈의 곡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즉 루시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늘에 있지의 노랫말이 환각제 LSD에 관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많은 미국인이 마약과 성에 관한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앤디 그리피스 쇼와 비버리 힐리벨즈가 미국인들이 시청하는 대표적인 TV 방송이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1960년대 반항적인 시대 정신을 담은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와 졸업이 1960년대 시대 정신을 담은 대표적인 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본드 영화처럼 모험이 가득한 탈출을 소재로 한 스파이 영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 인물 아메리카, 세계 최대 언론상을 창시한 신문왕 조지프 퓰리처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언론과 예술 분야의 가장 큰 영광으로 꼽히는 퓰리처상을 제정한 조셉 퓰리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퓰리처상은 본래 뛰어난 언론인에게 수여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권위 있는 상을 제정한 사람은 헝가리 태생의 신문왕 조셉 퓰리처입니다.
조셉 퓰리처는 1847년 4월 10일 헝가리 마코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유태인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곡물 거래상이었습니다. 조셉은 부다페스트에서 성장했고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가정교사도 따로 두고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17살이 되자 키가 1m 80cm가 넘는 그는 오스트리아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그가 지원한 부대는 나폴레옹 산하의 외국 복무 부대로 멕시코나 인도의 영국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이 나빠 입대가 거부됐습니다. 특히 시력이 나빴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는 일생 동안 그를 힘들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남북전쟁 중이던 미국의 북부군 유니언 아르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북부군은 유럽에서도 외인 부대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한 퓰리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퓰리처는 뉴욕으로 가 북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부대에는 독일계 군인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한 그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유창하게 구사한 덕에 군복무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퓰리처는 미국 중부도시인 세인트루이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쓰레기 청소부, 식당 웨이터 등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가 영어와 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퓰리처의 새로운 운명은 우연히 도서관 휴게실 장기 두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퓰리처는 어떤 두 사람이 장기 두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훈수를 해줬습니다. 장기꾼들은 그 지역의 독일어 일간지 베스틀리체 포스트의 편집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퓰리처가 그 신문사 기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들어가자 날카로운 비판과 지칠 줄 모르는 취재와 폭로 기사 등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입사 4년 후인 1872년 퓰리처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른 신문사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퓰리처는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겨우 25살인 그는 갑자기 신문사 사주가 됐습니다. 그 후 퓰리처는 예리한 사업가적 센스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1878년 저명한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 신문까지 합병을 했습니다. 이로써 퓰리처는 미국 저널리즘 세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그해 초 퓰리처는 워싱턴의 소문난 사교계 여성 케이트 데이비스와 결혼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한때 세인트루이스 빈민가의 방랑자였고 천대받던 이민자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옷은 우아하게 입고 붉은 갈색 수염에 동그란 안경을 낀 그는 쉽게 세인트루이스 엘리트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고급 파티장에서 춤을 추고 공원에서는 말을 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 사주가 되면서부터는 이른 아침부터 밤을 새듯이 자리에 앉아 일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자신의 신문이 업계의 챔피언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퓰리처는 탐사 기사에 집중하고 정부의 부패, 탈세하는 부호들, 도박꾼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 같은 인기몰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신문사는 번창했습니다. 그가 후에 설립한 퓰리처상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패를 폭로하는 탐사 분야에 많이 수여됐습니다.
쉴 새 없는 신문사 일로 그의 건강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력도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퓰리처 내외에게 유럽으로 휴양을 가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행 기선에 오르는 대신 재정난을 겪고 있는 뉴욕 일간지 더 월드 매입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퓰리처는 매입한 월드지의 편집 방향과 내용, 신문의 형태 등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포스트 디스패치 판매 부스 증가를 가져온 앞서의 기술을 여기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이든 민간 분야든 부패는 철저히 공격하고 신문 지면을 센세이셔널한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풍자 만화와 그림도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문이란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미국에 와 밑바닥에서 살았던 퓰리처는 보통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 그들이 그늘에서 나오도록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일이 자신이 가야 할 운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경영으로 퓰리처의 더 월드지는 그 후 약 10년 동안 발행부수 60만이라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신문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퓰리처에게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닥쳤습니다. 더 월드의 성공에 불만을 갖던 더 선 신문의 발행인 찰스 앤더슨 다나가 퓰리처를 자신의 인종과 종교를 거부한 유대인이라며 인신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더 월드지를 뉴욕의 유태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시련을 겪는 동안 퓰리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나이 43세이던 1890년 그는 더 월드지의 편집 업무를 일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보도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된 그는 극도의 우울증에도 빠져들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은 소음을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생애 마지막 약 20년 동안 뉴욕에 있는 대저택이나 메인주의 항구에 정박한 요트 리버티호 안에 방음장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1896년에서 98년 사이 그는 새로운 신문업계의 강자 랜돌프 허스트와 치열한 구독자 쟁탈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양측 모두 어떤 제약도 받은 바 없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이고 허구적인 기사를 남발했습니다. 이른바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옐로우 저널리즘을 일으킨 퓰리처는 하지만 차츰 자제를 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영향력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퓰리처의 황색 언론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의 기여로 지탄을 면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부패를 용감하게 폭로하고 그 같은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성과도 냈습니다.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보험업계의 규제를 강화하게 한 데는 특히 그의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1909년 더 월드지는 미국이 프랑스 파나마 운하회사에 4천만 달러의 부당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은행가 JP 모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퓰리처를 기소함으로써 그 같은 보도에 강력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퓰리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퓰리처에 대한 불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자유의 승리라는 중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퓰리처는 국가와 언론은 그 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같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퓰리처는 언론대학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증해 언론대학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곳에서 퓰리처상 제도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몸이 허약한 퓰리처는 1911년 자신의 요트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해 콜롬비아 언론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고 1917년부터 퓰리처상이 수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퓰리처상은 탐사 보도, 논평, 보도사진 등 저널리즘 14개 분야, 소설, 시, 전기류 등 문학 6개 분야, 음악 1개 분야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특별 공로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권위 있는 미국의 언론 예술상 퓰리처 프라이즈를 설립한 조세 퓰리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